산으로 가는 영화 토크쇼 시네마운틴 살인의 추억 편 등반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살인의 추억 송강호 씨가 초록물고기 넘버3 조용한 가족까지 출연했다 라는 내용까지 등반을 마쳤는데요. 송강호 씨 연기 인생 중반까지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어지는 송강호 씨의 작품 이야기 등반 코스로 넘어가 봅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프로 영화 토크쇼 시네마운틴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1999년 쉬리. 예, 한국 블록버스터 효시라고 불리는.
쉬리에도 송강호 씨가 나와요?
송강호 씨 나오죠. 송강호 씨가 이제 이때 이제 한석규, 최민식 그리고 한석규의 동료 요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이제 불패예요, 불패.
와, 그러네요. 쭉쭉쭉쭉 가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흥행 스코어가 훨씬 더 커집니다.
네, 네. 같은 요원 역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요원.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 네. 20세기의 끝. 예. 밀레니엄 시대. 네. 예, 예. 맞게 되는 작품이 바로, 아, 저는 어찌 보면 송강호 씨가 있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반치광입니다.
반치광. 아, 김지훈 감독의. 네네. 반치광. 네네.
이때 또 김지훈 감독이 엄청났죠.
아, 네, 맞아요.
알지? 우리 과 선배인 거.
예, 네. 아, 알죠. 네. 조용한 가족도 김지훈 감독.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놈놈놈.
네, 그렇죠. 네. 예, 예. 자. 이 김지훈 감독님이 옛날에 이 형은 그 얘기 들었어. 후배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를 한 거. 졸업한 선배가 자꾸 학교에 와서 얼쩡얼쩡 거리는데 그 오빠 잘 아세요? 그래서 누군데? 그때 누구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뭐 김지훈이는 뭐 하는데 글쎄 나 잘 막 모르겠는데? 야 그리고 니네 졸업한 다음에 자꾸 학교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 분이 김지훈 감독이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무 영양가 있는 형인데 내가 어? 너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네. 자, 예, 자, 요 반치광이라는 게 이제 소심한 은행원이
맞아요.
그 프로레슬러가
스타가 되는 얘기죠.
네, 프로레슬러가 되는 얘기요. 요때 이제 사실 정웅인 씨랑
맞아 같이 출연을 했었고 네,
출연했는데 사실 이제 정웅인 씨가 김지훈 감독이 그때 가장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아, 이 두 배우가 너무 좋다고 해서 주목했던 배우가 이 두 분이에요. 아.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원래는 뭐냐면 뭐였냐면 이 같은 은행원 친구인데 네. 이 은행원 한 친구가 자기의 꿈을 찾아서 레슬러가 된 은행원이 있고 끝까지 은행에 남아서
남아 있는
친구의 그 두 인생에 대한 얘기가 이제 초반 컨셉 총중반 컨셉이었는데 정웅 씨의 얘기가 그 시간 때문에 대폭 편집이 되면서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됐는데 이 작품이 엄청나게 성공하죠. 이 작품도 흥행과 비평에서 성공.
아 근데 이 작품 너무 기억이 나고 저도 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김수호 씨인데. 아, 김수호 씨가 여기 안 나오나요?
김수호 씨 나와요. 김수호 씨. 레슬러.
김수호 씨가 그 상대 레슬러로 나오나 그렇죠?
맞아요. 김수호 씨.
그게 기고만장한 역할에.
장진영 씨도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저기
상면 오빠.
아. 박상면 씨. 예. 박상면 씨도 출연을 하죠. 네네. 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작품이 뭐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무슨 코미디 이런 영화가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현대 소시민들의 어떤 그 인생의 갈림길을 통해서 무엇이 반칙이고 무엇이 정당을 누린가.
네.
우리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법칙대로 사는 것이 반칙인가? 과연? 뭐 아니면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안정된 길을 걸고 가는 것이 반칙인가?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예. 아, 이때 영화가 좋네요, 김지영 감독님.
네네네. 지금은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니,
오, 아무튼 김지훈
감독님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때 작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감독님의
김지훈 짱. 자, 보세요. 지금까지 네. 이제 저기를 볼까요? 자, 초록물고기.
초록물고기.
그리고 넘버3.
넘버3.
조용한 가족.
조용한 가족. 쉬리. 반치광.
야, 이건 뭐.
야, 대한민국 영화계의 굉장히 쟁쟁한 영화들의 그 중심에 송강호 씨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오는 과정이 딱 보이네요.
이것이 전부 다 이 3, 4년 동안에 벌어진
그러네요.
영화들이요. 예, 예. 이것들이 계속 작품이 잘 되면서 이제 이러다가 보통 이러다가 한두 편 정도는 삐끗해요.
그렇지.
보통 웬만한 배우들의 캐리어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삐끗하면 보통 뭐 합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약간 우울해져가지고 아니 어디 가셨어요? 그럼 어, 낚시하러 가셨어. 어. 지금 낚시터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 형이 그전 작품이 안 되더니 말면서 막 소문만 무성하고
너 영화를 그만두고 낙향을 했다더라 아니면 뭐 사람이 요즘 너무 술에 쩌들어 산다더라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낚시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저랑 저희 와이프의 거의 유일한 취미가 낚시예요.
아 그래요?
네, 유일한 취미가 낚시입니다.
잘 안 붙는 느낌이 있는데
많이 안 붙나요?
어, 김은희 작가는 왠지 좀 뭐랄까 그런 취미보다는
살인 뭐 이런 걸 할까요? 김은희 씨는 어떤 취미가 있을까요?
게임을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있어요.
아 전혀 게임 전혀.
아 그래요?
예, 예. 지뢰찾기 그런 거 되게 잘하긴 하는데 네, 네. 단순한 게임을 좋아하지 복잡한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낚시해?
제가 이제 신혼 때 네. 예, 시나리오를 쓰러 어디 콘도미니엄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혼자 가기 심심하잖아요. 그쵸? 영화사에서 콘도를 잡아주는데 그 양평 대면 콘도라고 아시죠?
아 유명하죠. 네. 양평에 있는
주변에 일대에 아무 볼 곳이 없는 네네네네네. 그 콘도미니엄이에요. 네. 그 이제 김은희 씨랑 이제 그때 이제 은희 오빠 그 시나리오 쓰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너도 좋지. 그래야지 이제 둘이 차를 타 가요. 그 당시 이제 저희 차는 이제 아반떼 사주세요. 아반떼를 몰고 멍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탁 가다 보면 이렇게 낚시터라는 게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도변을 가다 보면 내가 은희야, 너는 지금까지 한번 낚시를 해본 적이 있니? 어. 낚시 오빠, 나 낚시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나도 없어. 근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오빠 나 너무 해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자. 한 여기 30분 거리가 남았는데 도착점까지. 여기서부터 세기 시작해서 낚시터가 세 번째가 나오면 그 낚시터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자. 근데 우린 낚시를 배운 적도 없고 낚시대도 없어요, 심지어.
그치, 그치.
하나. 둘. 조금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콘도가 나오는 거죠?
기적처럼 컵 틀자마자 낚시터가 탁 나오는 거야. 와. 여기서 이걸 틀어가지고 낚시터로 들어가지. 붕 들어가서. 그 연못 같은 게 크게 있고 아무도 없어. 저수지 같은 게 있고 아무도 없고 컨테이너 박스만 하나 있어요. 낚시터가 원래 아무도 없는 곳인가? 가서 차를 세우고 컨테이너 두드려. 저기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요. 할아버지는 벌써 수리 역까지 올라오셨어. 낮인데 수리 올라오셨어. 왠지 낚시터 계실 것 같은 느낌. 저희는 지나가다가 너무 낚시가 하고 싶어서 온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낚시를 해도 됩니까? 그럼 이 명당 5천원씩 하면 낚시터 여기 낚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 저희가 낚싯대도 없고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이분이 씩 아주 심심하던 차에 잘 됐는걸?
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본인 낚시 의자 두 개를 꺼내가지고 주고 본인 낚싯대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준거예요. 주가지고 둘이 낚시를 막 해. 이분이 막
먹이도 쪄요.
떡밥
지렁이?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보고 이렇게 있다가 쑥 올라가거나 톡 내리면 이제 그때 채우면 돼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막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입질이 하나도 없어.
희한하게 낚시 그 물고기들은 초보 낚시다를 아는 것 같아.
입질이 하나도 없어.
저 낚싯대는 또 보안이 초보야.
입질 뭐 물고기들처럼. 그리고 입질 하나도 없어. 입질 하나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름에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비가 쫙 내리면은 그 청아 밑에 피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니 컨테이너 박스 들어가면 되잖아. 쫙. 근데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 찌를 본 거야. 그 순간이 너무 좋았던 거지.
그 고요하게.
그렇지. 그리고 이걸 끝난 다음에 그날 이제 한 마리도 못 입질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콘도에 들어가서
결국 못 잡고 숙소로 갔군요.
저녁이 되면서 숙소로 가면서 숙소에 가면서 얘기한 거죠. 우리 낚시를 하자.
둘 다.
낚시를 하자. 근데 그때부터 이제 김은희 씨랑 이제 돈을 벌고 그러면 낚싯대를 조금씩 사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 시작하고 항상 차에 놔두고 언제든 우리 낚시를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낚시터를 막 다니기 시작한 거야. 네. 낚시터를 막 다니다가 이제 저도 감독이 되고 김은희 씨도 뭐 작가 뭐 되고 이래서 막 저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좀 먹고 살만도 하잖아요. 둘이 낚시를 가가지고 하면은 제가 계속 낚싯밥을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은희야, 너는 그 낚시 보통 이렇게 바늘이 두 개예요.
그렇죠.
지렁이를 달 수도 있고 떡밥을 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은희야, 너는 투떡밥이야, 투지렁이야, 원지렁이, 원떡밥이야. 그러면 김은희는 이따가 원지렁이 원떡밥이야. 나는 투지렁인데 형은 그래서 입질이 없나? 막 그러고 막 내가 은희야, 은희야, 너는 있잖아 저번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어요. 은희야, 지렁이 좀 빌려줘. 은희야, 커피 안 마실래? 은희야, 은희야, 커피 좀 마시자. 커피, 커피, 커피. 나는 설탕 많이 탔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딱 조용해진 거예요. 갑자기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김은희 씨한테, 야, 갑자기 너무 낙스터가 조용해지지 않았어? 그때 김은희 씨가 네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예, 낚시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무튼간에 이렇게 부침이 없이 술로 일말의 순정.
미안한데 내가 지금 셰퍼가 길을 잃었는데 왜 낚시 얘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송광호 씨가 이 공백이 없이 공백 승승장구했다.
혹시 잘 되다가 영화가 안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배우나 뭐 이런 분들이 낚시터의 연예인분들이 거기서 여기가 좋았군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예.
자, 이게 승승장구했던 송광호 씨가 반치강 이후로 하게 된 작품이 있어요. 공동경비구역 JSA. 야, 이건 뭐 라인업이 주옥 같죠.
끝났네. 이거는 정말 언젠가 시네마운틴에서 한번 다뤄도 될 법한 영화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너무 좋은 영화잖아요.
어찌보면 이제 또 이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이제 어찌보면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출세작 같은
맞아요.
그런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그 전에 데뷔작이 다른 해가 꾸는 꿈 데뷔작이에요. 거기 이승철, 강문영 주연의. 이승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워하며 이분이 이제 영화
주연 나왔어요?
주연 데뷔.
이게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
이승철 씨가 주연이에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이거 그 작품이 이제 이게 흥행에 이제 실패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박찬욱 감독님이 두 번째 작품이 이거 나중에 또 박찬욱 감독님 영화할 때 할 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이 3인조.
3인조.
네, 그렇죠. 이경영, 김민종, 정성경. 이 작품도 너무 아쉽게도 흥행에 실패를 합니다.
이거 그때 그 당시 약간 코미디 장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코미디인데 굉장히 좀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두 편째를 이제 흥행이 잘 안 되고. 네. 야 이게 감독이 두 편 연달아서 흥행이 안 되면 이제 밑에부터 이제 쫄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생기는데 그때 세 번째로 하게 된 작품이 바로 공동경비국 JSA.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작품에는 이제 저 송강호 씨, 이병헌 씨,
이병헌, 이영애 씨.
그렇지. 이영애 씨. 신하균 씨, 씨. 김태우 씨. 뭐 이런 분들이 막 출연을 하시게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또 엄청나게 흥행을 하죠. 이 작품으로 송강호 씨가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영화제에서
메이저 영화제에서 주연상을 이제 받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요때 요런 송강호 씨인데 요 시점이 이제 그 누구야 봉준호 감독은 시내를 다 써놓고 아 이거는 송강호가 했으면 좋겠는데 송강호 배우가 너무 엄청난 배우가 야 내가 흥행에도 실패한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게 내가 신화로 주면 정말 일말이 어지없이 그냥 아야 이거는 뭘 안해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연히 시사회인가 뭐 어디 행사장 갔다가 송강호 씨를 만나게 돼요.
아 그래요?
만나게 되는데 이제 송강호 씨가 뭐 여기다 여기는 뭐 프란다스에게를 만든 뭐 누구라고 뭐 봉준호라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송강호 씨가 그때 이제 프란다스에게 그렇게 다들 재밌게 보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어머 나 그거 너무 재밌었는데?
뭐 이렇게 됐겠죠.
이게 뭐냐? 되게 재밌는데?
뭐 이렇게 됐겠지. 아, 또 요거를 송강호 씨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실까요?
안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고 나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잘 봤다. 근데 그 봉준호 감독님하고 조언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죠.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봉준호 감독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영화를 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코엔틴 따른 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게 그래도 시나로를 혹시나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고심을 하다가 그때 얘기했던 그 전화로 얘기해서 저는 저번에 했던 그
모태선장이 오션 때 만났던
조감독 뭐
봉준호라고 합니다.
했더니 이제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도 안 보고 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캐스팅이 되죠. 송강호 씨가
시나리오 보지 않고
보지 않고 결정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씨는 네 편의 영화를 함께 하게 되죠.
그렇죠.
살인의 추억.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뭐, 괴물. 괴물.
설국열차.
그다음에 뭐야?
기생충. 예, 아우 다들 엄청난 작품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봉준호 감독이 7편을 했는데 그중에 4편이 송강호 그러네요. 씨가 출연한 네. 작품입니다.
봉준호 씨의 그 장편 입봉 영화 빼고는 다 네. 함께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때 시나리오 구상 단계에서 이제 그 송강호 씨를 꿈꿨는데 드디어 송강호 씨가 캐스팅이 되고.
됐죠.
그다음에 또 이제 아 내가 시나리오 쓸 때부터 아, 이 배우랑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한 배우가 바로 박해일 씨.
박해일.
네, 박해일 씨. 박해일 씨, 그럼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왠지 바닷가에 살 것 같은 이름이지만, 박해일 씨는 육지에, 예, 대도시에 아~ 살고 계시고요. 예, 네. 자, 예. 근데 이 박해일 씨 얘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
네, 다른 작품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네. 많기 때문에,
박해일 씨 하면은 뭐, 은교도 굉장히 은교. 대표되는 작품.
그렇죠.
연애의 목적. 강혜정 씨랑 나왔던.
최종병기 활.
활.
예, 뭐 이런 작품. 좋은 목소리, 작품.
저는 이 박해일 씨 음색이 참 좋아요.
박해일 씨가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박해일 씨가 맛집 매니아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진짜 맛집에 가면 박해일 씨 사인 있는데, 박해일 씨 사인인 걸 모를 수가 없대요.
왜요?
박해일.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그냥 이름 석자.
너무 글씨도 못 쓰고.
정직한 사인. 박해일.
네, 너무나 순수한.
순수한.
네, 순수한. 네. 네. 자, 자, 아무튼 간에.
박해일 씨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음번에 기회하고. 네. 자, 사실은 봉준호 감독이 요 송강호, 박해일, 그 다음에 꼭 이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배우가 바로 변희봉 씨입니다.
아. 우리가 또 괴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 괴물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네네. 변희봉 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어요.
와, 그 변희봉 선생님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뭐 대개는 배우들의 태생부터 얘기를 하니까
네네.
40몇 년부터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와, 그럼 이거 자. 오늘 산 어떻게 넘어요, 이 산을? 네.
때는 해방 지금... 이전. 변희봉 선생님이 1942년생이에요.
와, 42년생. 우리 엄마보다 두 살 오빠구나.
이 집안이, 이 변희봉 선생님 집안이 네. 약간 그 이 지방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나름 명문가. 예, 예. 그 할아버지 아버님이 두 분 다 면장을 지냈을 정도. 옛날에
그
면장이라고 하면
면장이면 굉장한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유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어, 이 면장을 지냈었고 네. 변희봉 선생님도 또 이제 그 또 어머니께서
네.
이 변희봉 씨를 낳기 위해서 6년 동안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낳은 막내 아들이 바로 변희봉 선생님이에요.
그럼 다 누나들만 있군요. 보니까 딱
모르겠어요.
느낌이 그럴
것 같아. 기록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아, 6년 동안
왠지 딸부자 집의 막내 아들이신가 봐.
맞아. 옛날엔 또
아들을 낳아야 아들, 최고였던 시절이잖아요. 남아선 선상이 네. 그게 다를 때.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불공을 막 들여가지고 아마 네. 6년 만에 네. 아들을 낳으셨는데 아무튼 근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불교를 믿으세요. 근데 이 불교가 어쩔 때 보면 아싸 모사할 때가 있어. 원래는 안 그런 건데
네.
이 또 무속이랑 묘하게 섞였어요.
네.
묘하게 섞였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 엄마는 샤머니즘의 여왕이다. 아. 그놈의 부적 그래가지고 네. 부적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네.
어 여기 좀 뭐 자고 있는데 뭐 베개 안에 뭐가 찝혀.
네.
아, 그래? 여러 번 부적이야. 네. 부적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놨어. 네. 나도 모르는 내 차 안에 부적이 나와. 네. 새 차 나가 나중에 그 아저씨 이게 뭐예요? 부적이야. 그죠. 그리고 뭐 준아 넌 이제 해가지고 미 네. 팬티랑 뭐 윤서 팬티랑 은희 팬티를 네. 엄마한테 갖고 와라. 그걸 왜 갖고 가?
어.
그걸 해가지고 어디를 가서 태워야.
태워서.
그래서 내가. 아, 지친다, 지쳐, 진짜. 근데 또, 저는 아무적에도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엄마의 인생은 또 달라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샤머니즘과 네. 토테미즘, 아. 뭐 이런 것도 합쳐지죠.
아니, 그 사실, 지금은 저희 엄마는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원래는 또,
원래는 불교. 엄청난 불자였어요.
아.
제가 그 공감해요. 뭐지? 그러면 자고 있는데 부죠.
그렇지.
지갑이 어느 날 뭐가 없던 게 보이면 내 지갑은 또 언제 넣어놨는지 부죠.
그렇죠. 난 또 결혼했는데 네. 우리 장모님이 나중에 이제 네. 우리랑 같이 살았잖아요. 우리 네. 부부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우리 사는 집 현관에다가 네. 집 안에서 부적을 이만하고 거기 현관 위에다 붙여놓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 장모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 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 번도 보고 들은 적도 없는데.
없는데.
하지만 근데 우리 장모님께 이제 모르시게 네. 제가 이제 그 거기 부적은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이게 한번 떼면 자국이 나서 안 돼. 네. 부적이 또 되게 얇은 종이로 얇아. 붙여놨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놔둔 상태로 그 위에 좋은 그림을 얹었어요.
아 현명하네요. 어,
여러분 조금만 머리를 쓰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엄마 올 땐 또 떼놓고 예. 이러니까 그냥 딱 모두가 만족할 예. 수 있잖아요.
야 근데 나는 진짜 희한한 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부적 이런 걸 이제 싫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안 붙였을 거 아니에요. 안 붙였다고 그랬어 나는 엄마가. 근데 볼펜 떨어서 보면 책상 밑에 부적.
그렇죠.
난 제일 신기한 건 나중에 이사갈 때 보는데 책장, 그 책장 뒤에 부적이 붙어 있어.
맞아요.
야, 이건 어떻게 혼자 그걸 붙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어머님들이 계신 집안은 책상 밑에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부적 아니면 코딱지. 그렇게 다 아~ 공부를 하면서 따로 둘 데가 없으니까 계속 네. 책상 밑에다 둬요.
그래서 내가 비염이 생겼나? 네, 아니, 그래서 네. 그러면 씻던 껌은 안 쳐줍니까?
아, 씻던 껌. 아, 껌도 붙였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안 했어요. 그걸 붙인 이유는 나중에 또 씹으려고 한 거예요? 네.
아니면 그럴 때 있잖아. 껌이 닦아서 막 몇 번 씹었는데 어? 엄마 밥 먹어! 그러면 어? 단물도 안 빠졌는데?
아니면 밑에다 붙이고?
네, 벽에
무슨 6.25 때인가요?
이렇게. 아니,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 그래? 오,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껌을 뱉으라 뱉으라 했는데 그게 아까워서 늘 삼켰잖아요.
아... 난 삼겠지. 왜냐면 어딘가 좀 영양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거라면.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좀 웃겨요. 네. 약간 웃겨. 그래서 한 번은 저랑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랑 네. 우리 엄마랑 어디 갈 일이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가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네. 그냥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직진을 한 거야. 네. 직진을 했는데 거기 쭉 지나가다 보니까 차를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내비를 그때 켰어요. 켰는데 내비에서 서울대 앞이에요. 거기가 네. 서울대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면 서울대 안에서 차를 돌릴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대 들어갔어요. 서울대 차로. 아,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거 유턴을 해서 쑥 나왔어요. 네. 우리 엄마 그때 했던 말 때문에 다 터졌잖아요. 윤서야 본의 아니게 서울대 나왔다.
본의 아니게. 네. 어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어 변희봉 씨 네.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 변희봉 선생님 원래 본명이 변인철. 예, 변인철.
변인철 이름이 굉장히 세련된데 왜?
그러게요. 자 제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 네네네.
예, 자 아무튼간에 네. 이 변희봉 배우님은 이제 부모님의 기대대로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학생이었다. 그래서 이제 조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와. 네.
이 부모님 대대로 면장을 맡았던 이 집안의 이 아버지. 아버지의 소원은 법관이 되는 거예요.
조선대학교 되게 좋은 대학이잖아요.
조선대학교
네, 아주 들어가기도 어렵고.
아, 들어가기도 어렵고 센 대학.
여기가 치과가 유명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법조인이 네. 되기를 바라셨대요.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법대에 갔는데 근데 아들이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예.
네가 딴 데 나가 되겠다고!
네, 그래서 서울로 가가지고 배우 생활을 하겠다고 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가요. 조선대를 그만두고 가니까 가뜩이나 반대하는 아버지 눈에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네, 지금도 가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너 그 네. 대학을 어렵게 가서 그 좋은 대학을 그만두고 뭐가 돼? 뭐? 배우?
옛날에 또 딴따라라 그랬어. 딴따라. 네. 그런데 이제 가끔 이 변희봉 씨가 이제 그 서울 갔다가 가끔 명절 때 집에 오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줘요. 넌 우리 식구가 아니다. 넌 우리 식구 아니다. 그렇게 막 문전 박대를 당하고.
세상에.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 어르신께서 돌아가실 때 이 아들이니까 집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고향집에 네. 왔는데 이 아버지께서 이제 유언을 돌아가시기 전에 했다고 합니다. 예. 내가 죽더라도 서울에 가지 마라. 서울에 간다는 건 배우를 하러 간다는 얘기죠. 그 유언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길 정도로.
아 진짜.
어.
아 그때는 뭐 변희봉 선생님이 유명한 배우가 되기 전인 모양이네요.
훨씬 전이죠. 그리고 가끔 텔레비 나오는데 막 악역 이런 거 하는 거야. 그치. 수사반장에서 사기꾼. 뭐 이런 데서 뭐 두드려 막 이런 거를 하시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너무나
속상하고.
그런 또 아픈 이야기들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또 당시 이제 부모님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보여주면 안 돼요. 얘 의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어설프게 부모님에게 기대를 주면 안 되는군요.
그렇지. 우리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네. 잘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아주 열렬한 후원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준이가 하고 싶은 게 있대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또 저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시험, 모든 운전면허 시험까지도 우리 아버지 따라오셨어요.
진짜?
맞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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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얼마나 안타깝고 부족한 아들이었으면. 아빠가 다 큰 아버지가 운전면허 딸 때면 20살 넘었을 텐데.
그렇지.
거기를 그 시험장에 가서 아들을 응원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는 당시에는 바로 합격, 불합격, 지금은 모르겠는데. 여부가 나왔어요. 운전 시험.
지금도 시험에. 나오죠. 지금도 바로 나와.
그래서 뭐 몇 번 합격입니다. 그럼 내가 합격한 줄 알잖아. 근데 저쪽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탄천에 그 주차장에서 날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 철조망에.
철조망에.
철조망에 기대 가지고 어떻게 됐나.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런 우리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 아빠가 막 와!
누가 보면 뭐 사 먹고 싶어 패스한 줄 알았을 거야.
야.
이제 그랬던 아버지였는데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사실 뭐 대학 입학 시험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인생을 가르는 것 같은
그럼요.
시간이잖아요.
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아버지가 변함없이 저를 따라오셨죠. 저를 같이 가자. 시험 본 데까지 같이 가자. 시험장 앞에 갔어요. 시험장 앞에 가면 이제 보통 뭐 고등학교에서 그때 쳤어요.
막 응원하고 선배님들 응원합니다.
막 모교 막.
막 고등학교 국어 부르고 막 교과 부르고 막 동력에서 오는 데야 선배님들 화이팅.
맞아. 막 저기서 와 막 이런 거 하고 막
오 야야 막 하고 막
인삼차 주고 완전 짱 이런 분위기야. 근데 나는 탁 우리 아버지랑 탁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계속 거기를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주라. 에? 아니다. 또 한참만. 준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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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뭔가 할 얘기가 이제 계속 못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또 한참만 돼. 또 준아.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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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궁금해.
그리고
궁금해.
교문까지 왔어요.
네.
저는 이제 학교로 이제 들어가죠. 시험을 보러. 학부모들은 이제 거기 서서 이제 벽에.
그렇죠.
창살을 이렇게 있는데.
네.
한참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준아! 그 나이 든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일대가 조용해졌어요. 다 쳐다본 거지. 왜냐면 거기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소리 지를 만한 공간이 아니죠. 준아! 봤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컨닝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한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아빠 얘기가 뭐였을까 하다가 그래도 준아 너무 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컨닝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컨닝은 안 된다. 저는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 그것까지 내가 상상을 했어.
아니면 나는 너를 믿는다.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마. 저희 아버지가 1930년생이에요.
네.
올해로 91 아신데 보세요. 일제 치하. 와, 태평양 전쟁 벌어졌지? 6.25 터졌지? 4.15, 5.16, 5.18 그 쭉 하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너무 창피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거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준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마라 그 사람 아버지를 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누굴 보겠어?
나를 보는 거예요.
준이를 봐야지. 준이를
와 너무 창피해서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고서 그걸 이제 모른 척하고 다시 그 이제 건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네.
건물로 들어갔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준아! 그러니까 사람들 다 궁금한 거야.
네.
이 사람이 이제 또 무슨 얘기야? 그래서 그게 쓱! 봤는데 나는 여기서도 내가 뒤돌아보면 나는 창피해서 망명해야 되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그래. 이건 나야 창피해서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들어갔죠. 돌아보지 않고 들어요. 들어갔는데 일규 씨가 그래도 국어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국어 맞아요. 예, 인문.
그 내가 그나마 좀 자신 있는 과목이란 말이야. 예. 근데 그걸 쓰는데도 전부 날 보는 것 같은 그.
아, 제가 컨디를 하나. 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나 안 가리나.
오, 그래서 아,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1, 2교시를 망쳐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점심 도시락 먹고 뭐.
그죠. 아, 2교시하고 뭐, 도시락 먹고 뭐 이러시겠나?
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예전이라. 끝나고 하면 네. 한 오후 몇 시쯤에 끝나잖아요. 네. 그날 눈이 왔단 말이야. 네. 딱 갔는데, 거기 이제 시험장 밖에는 또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아까 나한테 수단과 방법을 이 얘기했던 이 자리에 그대로 서서 눈이 머리에.
어,
그래서 나갔더니 시험 잘 봤냐? 그래서 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망쳤어 이러기가 이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잘 봤다고 응 잘 봤다고 큰 줄 알았다고 예 생각이 나네. 아. 자 아무튼간에 아. 이 변희봉 선생님이 이제 그
하여튼 학교를 그만두고 배우의 길로
학교를 그만두고 거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네. 연극 배우로 왔는데 연극 배우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당신은 뭐
네, 더 했죠.
말도 안 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약회사에 비정규직 같은 걸로 입사를 해가지고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네. 밤에는 연극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뭐 휴일 날 공연을 올리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어렵게 어렵게 막 활동을 하다 합니다. 그러다가 1965년 이제 65년이야. 언제 살인의 추억에 출연하시냐고 이제 65년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65년도 MBC 네. 성우 공채 2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어? 합격을 하세요.
그러면 나무리 선생님이랑 동기야.
아 나무리 선생님이 이때
성우 이제 공채 2기셨어.
당시에는 이 지금 이렇게 배우들 이렇게 MBC 탤런트 공채 이런 것들이 많이 뽑질 않아가지고 네. 성우 시험을 또 많이 받고 성우 출신 배우들이 나무리 선생님
맞아 그리고 김영호 선생님
김영호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제일 가깝게는 한석규님.
맞다.
어, 한석규도
성우였어요. 씨도,
성우 출신이잖아요.
아 나무리 선생님은 공채 1기 출신이신 것 같아요.
아
MBC
그래요?
공채 1기. 네네,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 별봉 선생님이 2기.
그래요. 뭐 틀릴 수 있잖아요. 네이버 네. 쳐보세요. 네. 자 이분이 성우를 해야 되는데 성우는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표준말.
그렇죠.
정확한 발음.
발음.
발음은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제 저기 호남 쪽 분이다 보니까 네.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가 아~ 계속 그 톤을 못 고치는 거예요.
네.
못 고쳐가지고 계속 이제 PD님들이 너는 왜 톤이 그러냐 그러니까 점점 기회도 없어지고 막 이러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드라마 쪽에서 요거 단역 한번 해볼래? 아니 좋습니다. 한번 맡겨주시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단역들을 막 하다가 TV 단막 그게 조금씩 얼굴을 알립니다. 얼굴을 알리는데 요때 했던 건 이제 뭐 무슨 수사반장 이런 데 범인 113 수사본부의 간첩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출연하시다가
악역 위주로
그렇죠. 안국동 아씨라는 드라마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예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여기 그 점쟁이로 등장을 하시는데 이 점쟁이 역할로 엄청나게 인기를
아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 이 점쟁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캐릭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거 건전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역할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집니다.
어머, 되게 좋은 설명도 없이
인기도 좋았고 좋은 역할인데 갑자기 쟤 빼! 그 역할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노심초사하던 끝에 맡게 되는 역할이 아요거 출세작이라고 봐야죠.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아 설중매, 야 설중매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의 유자광 역할을 맡게 돼요. 유자강 맞죠? 유자강.
예.
예, 유자강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유자강 역할이 뭐냐면 이 한명회랑 뭐 붙는 역할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베니몽 선생님을 가장 임팩트 있게 봤던 게 바로 이 드라마예요. 예. 그 저기 뭐지? 나중에 CF도 하셨어. 광동 제약에서 하는 광동 쌍화탕.
그 CF는 오래됐어.
그렇죠. 광동 쌍화탕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그때 이게 역할입니다. 유행 그 유재광의 대사였을걸요?
네 맞아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예.
굉장한
유명한 상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인기였고 이 이후에 이제 이렇게 드라마 다양한 드라마 네네. 다양한 영화들을 이제 섭렵을 하게 되시는데 네. 이게 이상하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이후로는 크게 이렇게 막 잘 되는 작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서 또 영화도 하게 되는데 하시면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요.
영화에서요?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난 노출은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옛날에 또 영화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합의되지 않은 걸 현장에서 요구
너무 많았죠.
하는 일이 많았어요.
네, 연예계에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도 좋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네네네. 왔는데 네.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스태프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상 이걸 거절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또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거를 극장에서 보시면 너무 상처를 받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점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전에 그 신동엽 씨가 한창 인기를 달릴 때 영화 한 편을 계약을 한 거예요.
네.
안녕하시렵니까? 하고 나서 그래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뭐 전체 시나리오가 없고 그냥 현장에 오면 그날 쪽대본을 주고 그냥 의상을 제대로 입히고 씬을 뭐 이렇게 하고 했더니 영화 두 편이 나왔다는.
그래,
어쨌든 옛날에... 현대복도 입히고 약간 도령복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본인은 너무 바쁠 때니까
네.
막 행사하고 뭐하고 막 스케줄 조정해서 오늘은 영화 뭐 2시만 찍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가고 그럴 때 그러던 시절에 안녕하시렵니까? 네. 뭐 하시렵니까? 이쪽에 가서도 옷만 바꿔 입었지만 안녕하시렵니까? 뭐 하시렵니까? 이건데 결국 두 편의 영화가 나왔다는
신동엽 씨 하면 그거 생각나요?
뭐 어떤 거요?
내일이 녹화예요. 네. 신동엽 씨 지금 인기가 너무 막 급상승해가지고 네, 네. 완전히 신동엽 그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확 네. 라이징하는 스타였는데 내일 녹화예요. 녹화인데 신동엽 씨한테 안녕하시렵니까? 이 코너를 내일 찍는 날이에요. 네. 근데 신동엽 씨가 이렇게 뭐 술 좋아하고 이러니까
맞아.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니까 술을 어떻게 먹다 보니까 밤새도록 먹게 된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도 깨질 않아. 술이 깨질 않아. 그래서 입만 열면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거예요. 정신도 어지러워지라고. 야, 난 큰일 났다. 내가 드디어 오늘 방송국에서 잘리고 매장되는구나. 연기가 이상할 테니까. 그래서 녹화를 하는데 PD가 와도 PD나 작가분들이 와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 있잖아. 술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안 나게 하려고.
입을 열면 술 냄새가 나니까.
네.
너 이 신인 주제 야 넌 아웃이야.
그쵸.
얘 앞으로 TV에 내보내줘.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녹화가 시작됐어요.
네.
끝났어요. 녹화 끝났어요. 컷! 자 끝났어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PD, 메인 PD가 막 뛰어오더래요.
네.
야, 신동엽! 신동엽 씨.
끝났어.
난 끝났구나. 너 오늘 최고였어! 그 캐릭터가 횡설수설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치.
사람 초점도 나가 있고, 네. 완벽한 메서드가 된 거예요. 제 그 말이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자, 그 얘기를 하던 게 아니고.
강 선생님이 하여튼 상처를 받고, 영화계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TV 드라마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IMF가 오게 됩니다.
아이고.
IMF 사태가 오게 되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중견 연기자분들 개런티를 막 깎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변희원 선생님이 중견 연기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탑은 아니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원래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구조조정을 할 때 제일 피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저 사람 몸값 하나만 깎아도 되는데 아니 저 대표는 연봉이 70억인데 여긴 사람들 70만 원을 깎고 저 사람만 10억 깎아도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그치.
뭐 이런 게 세상의 네. 어떤 그 잔인한 법칙이잖아요. 그 변희용 선생님한테도 돈을 깎으려고 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야 언제는 많이 줬다고 이걸 또 깎냐 아 나는 여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이 연예인을 그만두고 고향에 낙향을 해서 농사를
그래야겠다.
지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에. 맞아요. 한동안 작품을 전혀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시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됐는데 바로 봉준호 감독이 연락을 한 겁니다. 저기 선생님 저는 봉준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영화를 잘 안 하시는데 전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팬입니다. 아 그래요. 영화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선생님 저희 이번 데뷔하는데 선생님 꼭 이번에 같이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은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봉준호 감독이 사정사정 선생님 그냥 얼굴 한 번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안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난 거예요. 무슨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났는데 봉준호 감독이 만나가지고 이 봉준호 감독이 어린 시절 봤던 변희봉 선생님의 작품들과 장면들을 팬이었으니까.
어머.
감동이다.
그 안 뭐 안국동 아씨에서 그 장면 그거 거기 대사가 그 사람들 다 외운 거야.
와.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장면에 조금 작품들 저 수사반장에서 그 뭐 가짜 그거 역할 그거 사람들 지금 모두가 잊어버린 수십 몇십 년 전에 그 배역들을 대사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와.
진짜 찐팬이죠. 요즘 말로 치면.
그렇죠.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선생님 연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시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이 선생님이랑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모시려고 다시 이렇게 외람되지만 찾아왔습니다. 이 변희봉 씨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죠.
감동 왜 안 받아요? 봤죠.
야 세상이 날 이용하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꼬맹이였던 이 친구가 와. 내가 데뷔할 땐 태어나지도 않아도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자기 감독 데뷔할 때 꿈이 나랑 하는 거였다니. 그러면 신화를 줘보시오. 신화를 봤는데 신화. 이상한 거야. 그 아파트 경비원인데 보일러실에서 개를 잡아먹는 거야. 아파트 경비원. 옛날 어르신들 생각에는 예. 이건 좋은 역할이 아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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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또 선생님. 저 선생님 이 역할을 진짜 선생님이 해주시면 그래서 결국 설득이 돼서
그래서
이 프란다스의 개라는 네. 역할을 하시게 됐죠. 네네 네, 네. 보일러실의 경비원 예,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 작품으로 다시 컴백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그죠 이 연예계 영화계에 예, 다시 예, 오신
예,
거죠.
예, 영화계 컴백을 하게 되셔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뭐 무슨 저기 화상고 선생 김봉두 뭐 이런 작품들을 막 거치면서 오늘날에 결국 네, 결국 변희봉 선생님이 되게 되는데
네.
역시 변희봉 선생님이 이때 그 이 프란다스의 개와의 인연으로 개와의 인연이라니
네, 작품의 인연으로
맺어진 두 분의 인연으로 네. 살인의 추억까지 예 오게 됐죠. 네.
뭐 그 밖에 또 이 그 살인의 추억에 더 많은 배우님들이 있으시다만
그렇죠. 예. 네. 김상경 씨. 김상경 씨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 배우인데
네.
여기 녹화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네.
제가 입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고
네. 네.
김상경 씨는 다음에 다른 영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영화 시네마운틴, 영화 살인의 추억에 대한 수다 계속 떨어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님이 쭉 풀어주셨다면
네네.
이제 스토리를 따라서 좀 명대사 몇 장면, 명장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네. 영화의 첫 시작과 더불어서 나오는 롱테이크 씬이죠. 논두렁 살인 현장 씬.
네.
연쇄살인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사체가 발견이 되죠.
네네.
하수구에서 첫 번째 이제 그 피해자가 발견이 됐고 두 번째 피해자가 발견되는 모습에
네.
이제 그때 이제 송강호 씨가 강렬하게 현장을 지휘하면서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현장 보존도 엉망이고 막 제일 앞권은 현장 그 주변으로 경호기가
네, 경호기가 지나가죠.
살면서 그 흙밭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네.
범인의 족적을 다 뭉개는
이 송강호 씨가 네. 맡았더니 박두만 형사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이 컷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시인 시작되는데 이 시인의 네. 특징은 한 번도 끊지 않고
맞아요.
한 번도 컷을 하지 않고 2분 동안의 롱테이크 장면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롱테이크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이 인물이 많은 곳에서 카메라가 360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스텝이 숨을 데가 없어요.
카메라 뒤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카메라가 이쪽으로 돌 때 그 뒤에 꼬리처럼
일렬로 쓰나요? 꼬리 잡기 할 때 일렬로 쓰지?
꼬리처럼 뒤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약속이 돼야 돼. 이걸 돌 때 여긴 사람이 그때 지나가야 되고 이걸 돌 때 저쪽에 차가 한 대 들어와야 되고
네.
이걸 돌 때 저쪽에서 왔어! 그러고 내려온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 논두렁을 섭외해놓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게 왠지 햇빛 쨍쨍한 맑은 네.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왠지 좀 우중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은 영화 앞뒤가 이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논 자체가 이렇게 황금빛 들녘이라 그러죠.
네, 네. 추수가 다 지나간 곳이잖아요.
네, 근데 앞뒤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색감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그 어떤 뭐 좀 옐로우 톤.
사진 쪽 그 타이틀도 되게 예쁘겠어요. 아세요?
알아요.
노란색 그 논두렁 위로 하늘 파란 하늘에
살인의
추억 딱 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 좀 따뜻한 분위기,
네.
들녘이 느껴지는
네.
예, 그런 적인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네.
이 사체가 발견되는 이 장면 자체는 뭔가 좀 좀 어둡고 낮이지만 구름이 잔뜩 낀 이런 찌푸린 날씨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태프들이 다 여기 동원되는 인원하고 장비들이 엄청나잖아요.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네. 겁니다. 네. 흐린 날이 올 때까지.
어머.
이렇게 해서 나흘을 그 자리에서 기다릴 때. 아,
진짜요?
사실은 지금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이거 봐보세요. 하루 저기서 먹고 자. 스텝 배우 뭐 예를 들면 200명이 한 끼를 먹어.
와.
그다음 날 하루 더 기다리면 숙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관에 그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다음 날 또 아침 한 끼를 먹고 날씨를 봐.
와.
또 하루. 왜냐면 이게 불렀던 차를 또 부르면 또 돈이 너무 좀.
형사가 마치 현장에서 잠복 근무하듯이.
크레인 하나가 와도 크레인 하나가 날짜로 따지잖아요.
네.
하루면 끝날 수 있는 크레인이 나흘을 계속 오니까 제작비가 4배.
4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다가 드디어 감독이 원하는 그 흐린 날이 된 겁니다. 예, 네, 흐린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충분히 그 전에 사전 연습을 했겠죠.
네.
해가지고 막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송강호 씨가 이제 그 박두만 형사가 현장에 도착하시면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범인의 족족으로 추정되는 네. 발자국을 발견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까지 이렇게 동그라미 네. 치고 저쪽에 이제 반장인
변희봉 씨가
변희봉 씨한테 갑니다. 네. 변희봉 씨가 가다가 넘어졌, 미끄러지죠.
넘어졌어.
이게 테이크가 18번인가 열몇 번을 가요. 가는데 아, 이게 다 약속입니다.
아...
이 변희봉 씨가 넘어지는 것조차도 약속입니다.
아, 이 봉태일의 또 여기 또.
그렇죠. 여기 또 송강호 씨 얘기가 있잖아요. 변희봉 씨가 탁 넘어지면 뭐 씨발 논두렁이 꿀발라나나?
맞아.
예, 이것도 다 약속이에요. 다 약속이에요. 카메라 워킹.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사과 한 명이라도 카메라를 보거나 보조 출연자 중에
네.
그럼 이건 NG입니다.
NG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끝내고 갈 때 저쪽에서 경기가 달달달달 오죠.
오면서
그러면서 송강호 씨가 아 경기 지나가면 안 돼. 그런데 경기가 정확하게
그
범인의
동그라미 쳐놓은 곳을 밟고 지나가죠.
예.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롱테이크 씬에 이게 정말 명장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 그러네요. 그날 사흘 만에 날 그 원하는 날씨가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뭐 일주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시간이 좀 더 갔으면 그 저기 봉준호 감독님이 잘렸을지도 모르죠. 너무한 거 아니나? 이래가지고
제작사에서 내려오겠죠.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근데 사실 이런 거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 제작자가 믿어야 됩니다. 이 감독을.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요. 아 이런 것들 믿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제작자는 이거 주판 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제작을 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버려지는 김밥 하나니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나? 화장실 갈 거면서 왜 먹어? 이런 생각이.
아니 먹는 건 괜찮은데 남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막 물, 음료수 막 이런 것들.
지금 저렇게 남아있고 말이죠.
네. 특히나 이제 물 같은 거 현장에서 너무 많이 남아요.
맞아요. 사실은
자기
그래서
까서 자기가 꼭 갖고 다니면서 자기 물은 자기가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요즘에 편의점에 가니까 요만한 조그만 물이 있더만요.
네. 잔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되게 좋아요. 테이블에 놓으면 어느 게 어느 물인지 모르니까 안 먹게 돼.
네.
차라리 조그만 거면 거기서 조금 몇 모금해서 다 먹고
네.
그 통을 좀 많이 팔았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현장이든 우리가 좀 이렇게 물 같은 거는 좀 음료수 같은 거는 아니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깠으면 자기가 다 먹어야 돼. 아니면 가져가서 먹던지.
아니면 이제 뭐 회사 앞에다 뭐 빗물을 받아. 빗물.
진짜 잘한다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다음 씬. 액션. 네. 서울에서 지원을 오게 되는 서태윤 형사가 네. 앞서가던 여성분에게 길을 물어보죠. 저기요. 네. 근데 이미 마을이 흉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막 갑자기 앞으로 가게 되고 여자가 네. 도망가고 하는 와중에서 넘어지고 막
넘어지니까 또
그 뚜렁으로 구르고 막 이런 상황에
네. 김상경 씨가 내려와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는데
그런데 박두만 현사가 딱 그 여자분을 일으켜 세우는 김상경 씨를 보고 여자분은 괜찮아요 하는데 팔을 잡으니까 날라 네. 야 여기서 잘리라고. 반치광이 나오네. 그러고
네.
보니까
네. 아 그러네요. 이 경험이
이게 반치광이네.
그리고 두 형사가 이제 앞으로 파트너가 되는 두 형사가 여기서 아주 그냥 치고받고를 하는데 이때 송강호 씨 이 대사가 압권이죠. 시발로만 네. 여기 강간이 왕국이야?
네.
날라차기로.
종마치야?
네. 맞아요.
근데 날라차기 너무 잘하셨어요, 이때.
네. 네.
김상경 씨를 오해하고, 네, 그, 송강호 씨가 날라차기 하는 장면.
네. 네. 사실 이 두 캐릭터가 사실 데뷔가 돼서 보는 재미가 훨씬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애드립입니까? 뭐, 종마치야?
수진아, 예은아, 어떻게 된 거냐?
대본이랍니다.
아, 날라차기가
애드립. 날라차기가 애드립이요? 날라 차이가 애드립이고.
자, 날라 차이가 애드립이고, 요 콩밭이야? 여기가 강간이 왕국이야? 이거는 봉준호 감독의 대본이 있었던 대사.
대사에 있던. 야, 근데 애드립식으로 너무 잘 날라요. 날라차기.
그리고 송강호 씨 그 헤어스타일하고 전체적인 이 이거 보세요. 누가 봐도 80년대 시골 형사예요.
예.
예. 김상경 씨는 또 서울에서 온 엘리트 형.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두 분의 데뷔가 사실은 상당히 재밌죠. 네네네. 이 작품에서. 네.
아 근데 이거 김상경 씨는 날라찰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애드립이면.
몰랐죠. 근데 사실은 배우가 알면 상대역이 알면 네. 데뷔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그게 티가 나요.
오.
묘하게 티가 나거든요. 예.
아 실제로도 김상경 씨가 그 애드립에 기분이 나빴었다고 그랬는데 예, 약간 서먹서먹할 수 있었는데 송강호 씨가 술 사주고 풀었답니다.
아 그렇죠. 네네. 여러분 미안할 때는 뭡니까?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네.
예,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으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네. 아니, 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얘가 잘못한 것 같기도,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내가 생각해도 누가 잘못했는지 애매한 건 내가 잘못한 거야.
어, 거기까지는?
어, 내가 생각해도 반반이면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해. 그리고, 네. 제3자가 봤을 때, 야, 항준이가 잘못했네.
어.
하는 거를 항준이는, 야, 이게 반반인데? 반반 과실인데?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내 위주로 생각하니까.
네, 그쵸, 그쵸, 그쵸.
애매할 때 무조건 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죠.
액션.
다음 장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백광호 씨가 나와야죠.
아,
한숙이 예뻤다.
나오죠. 그렇죠.
한숙이 예, 예뻤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취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그 현장을 실감나게 막 설명을 하죠.
네.
어, 묶었다. 어, 했다.
맞아, 맞아.
어, 뭐 봤다. 이걸 다 얘기하는데 그래, 네가 범인이 하는데 결국 나중에 영화 뒤를 보면.
범인이 아니죠.
지푸라기에서 자고 있었지. 지푸라기 안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숨어서 자고 있다가 현장을 보게 된 그 목격 장면이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백강호를 이제 취조하는 장면
네.
자체도 사실은 오 이게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폭력적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여기 또 나오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유명한 게 이제 막 취조하고 옷 뺏기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다가
네.
밥 먹을 시간 되니까 짜장면 그쵸? 먹으면서 TV를 틀었는데 이제 수사반장 할 시간이라고.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나오죠.
빠바바밤 빠바.
그래서 송강호 씨가 얘기해요. 저 음악이 좋아 음악이.
응 음악이 좋아.
음악이 참 좋아.
아니, 음악이라고 얘기 안 해. 노래가 좋아 노래가.
아, 노래.
예,
노래.
예. 여러분 애드립인지 뭔지 모르는 이 대사들도 참 좋은 거예요.
네.
캐릭터가 느껴져요.
그래요.
네. 짜장면 먹고 싶네요. 짜장면 장면을 보니까. 예.
액션.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은
네.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마주 나가려던
네.
그 피해자가 그 습격을 당하는 씬.
그렇죠, 그렇죠.
와 네. 이거는 진짜 긴장감. 제가 이 장면을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아
개봉됐을 때는.
오.
이번에 다시 보면서 보니까 그 디테일이 있더만요. 그
대단하죠.
논에 머리가 살짝 올라왔다 내려가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뒤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극장에서 보시거나 큰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여자분이 이렇게 돌아보기 전에 뒤쪽에 보면 살짝
올라왔다가
검은 그림자가 논두렁에서 살짝 머리가 올라왔다 다시 싹 내려가는 걸 보이거든요.
후레쉬를 한번 싹 비치고 그 지역을 딱 지나가고 나면 머리가 하나 싹 올라왔다 내려가요.
여기는 써도 안 보여.
네. 오, 나 진짜 소름 끼쳤어.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극장에서
우리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들 자체도 사실 이 컷 자체, 이 씬 자체 굉장히 잘 찍은 장면이에요.
어.
지금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스릴과 그 긴장감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어.
예. 그리고 이렇게 격조 있게 표현하는 씬들은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그 남편을 주려고 했던 가져다 우산, 랜턴을 손에 꽉 쥐고 갑자기 뜁니다. 막 뛰어요. 그 막 자기가 쓰고서 가던 우산은 떨어지고 근데 앞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때 카메라 앞으로
와
인물이 나오죠.
너무 무서워.
이 장면 이 영화를 그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장면이 약간 영화가 흑백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어 맞아요. 색감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청천연색 칼라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좀 과거의 사건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색감을 전체적으로 다운시킨 거죠. 색감이 살아있는 거는 맨 앞하고 뒤.
그렇죠. 타이틀하고 영화 개봉됐을 당시의 현재 2003년.
네네네. 그렇죠. 네.
액션.
자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또 이제 그 빗속에서의 격투신, 유력한 용의자 박형규와의 격투신이죠.
네, 네.
DNA를 이제 해서 검사는 미국에 보냈는데 결과는 안 오고 막 미칠 지경인 거죠.
네.
그 사이에 또 그 우리 서울에서 왔던 서태윤 형사가 그 다친 곳에 밴드를 붙였던 그 학생까지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네. 너무나 유력한데 증거가 없어서 잡지 못하고 있는
이 그 나중에 그 유성이 여기 미술감독 유성이 미술감독이에요.
네.
미술감독이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이랑도 많이 작품을 하지만 박찬욱 감독님이랑도 많이 작품을 하게
돼요. 네네네.
유성이 미술감독이 했던 그 영화 중에 제일 뭐 올드보이.
올드보이.
올드보이 거기 벽지가 이 한 면이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 종이가.
그걸 본인이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세외의 그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아~ 벽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사가지고 하는 거죠. 미술감독으로서 우리나라에 거의 탑이라고 할
그렇죠,
만한
그렇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봉준호 감독의 막 그런 봉준호 감독이랑 일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봉태일 하지만 너무 좋고 너무 존경스럽지만 짜증날 때도 많다.
아~
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그 희생자가 되는 학생이 붙였던 이 데일 밴드.
데일 밴드.
밴드가 봉준호 감독 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이렇게 접착력이 좋지 않았다. 심지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예, 네, 그래서 아주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그러게, 그러게. 장항준 감독님은 어떤 편입니까? 밴드를 갖고 왔는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 같으면 잘 접착력이 없는 밴드일 것 같은데.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쫀쫀한 요즘 걸 갖고 왔어. 심지어 캐릭터가 있어. 막 곰돌이 푸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토이스토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찍어.
아, 86년에 토이스토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 그냥 찍습니다.
찍어요?
그리고 나중에 CG에서 지우자 그러는데 근데 CG가 지금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없어. 알겠어. 네. 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명대사죠. 밥은 먹고 다니냐.
예.
이게 너 내 눈을 똑바로 봐. 똑바로 봐. 근데 그 전에 똑바로 봐에서 한 명 잡잖아요. 왜
네네.
그 채석장에서
사실 그 채석장 씬도 굉장히 명장면이에요.
명장면이에요.
네, 그 긴장감. 그 잡고 싶은 형사들이 막 그 범인으로 추정된 사람을 막 추격을
쫓고
해가지고
쫓다가
게다가 채석장으로 딱 왔는데 여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중에
같은 옷을 입고
과연 이 중에 누가 범인인가? 이 박도면 형사 여기서 고속으로 그죠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장면도 굉장히 명장면이죠.
네, 네. 그래서 딱 그 송강호 씨의 눈빛 날카로운 눈빛 너머에 딱 앉았는데 등에 네. 살짝 빨간 반스를 입고 있는 남자가
그쵸.
보이자
빨빵이라고
너 내 눈 봐. 내 눈 봐 하고 바로 체포를 하죠.
네.
네. 하여튼 근데 저는 이 체력사 씬이 나와서 말인데 이때 그 봉준호 감독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괴물할 때
네.
어떻게 사회학과 나오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또 관심 있고 하는 걸 또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네.
이 산의 추억을 볼 때도 그런 요소들이 묻어있더만요. 이 체육장에 보면 그 플랜카드 문구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납품 기한 단축하여 기운찬 국토 건설.
네.
납품 기한 단축하면 졸속. 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장면 중에 그 학생이 희생되는 그 시퀀스에서도. 경찰력이 부족한 이유가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가야 된다.
예. 그걸 인원을 그걸 하기 위해서 이분이 결국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렇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시대적인 분위기들이 80년대에 맞아요. 그런 좀 혼란스럽고 좀 뭔가 경직돼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잘 작품에 투영돼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눈을 한참 바라보고 너 내 눈 바라봐 했는데
이게 왜냐면 잡았어. 근데 나는 범인이 맞다고 생각해. 정말 범인이라고
100%.
생각하고 확신을 가졌는데 유전자 조직 검사를 했는 미국의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네.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직도 얘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잡을 순 없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 봉준호 감독이 이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해서 그 송강호 씨가 생각을 해서 난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래서 한 바로 대사가 밥은 먹고 다니니.
원래 대본에는 없었지만 감독과의 상의 끝에 송강호 씨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대사군요.
나중에 재본된 책에는 들어갔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무슨 대사를 칠까? 말은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풀어줘야 돼.
감독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씬에서 100% 범인이야. 근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아니래.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자, 형사의 감으로 내 눈을 바라봐. 근데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사 감독님이라면
네가 아니니? 그럼 누구니?
그래서
장항준 감독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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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카데미에 갔다면 어떻게 이런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럼요. 이렇게 허름한 스튜디오에서.
아카데미. 예? 부르지도 않지만 들어서 안 갑니다.
액션.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아, 시점이 좀 흘러가서 이제 마지막 신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정인선 배우가 아역으로
그렇죠.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게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르죠. 세월이 네. 한참 흘러서 송강호 씨가 이제 무슨
정수기 판매원인데요. 네. 정수기 판매원.
회사 사장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그 장소야. 그 네. 시신이 발견됐던 그 장소예요. 어. 그래서 이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거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
황금빛 들녘을 지나서
그렇죠.
첫 시절. 번째 피해자가 발견되었던 네. 그 하수구
네.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조그만 초등학교 여학생이 어, 아저씨 여기서 뭐예요? 아니 그냥 옛날에 그 생각이 나서 네. 이상하다. 얼마 전에 어떤 아저씨도 여기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했어요. 그 범인이 왔다 간 거예요. 얼마 전에. 예.
근데 그게 김상경일지 범인일지는 얘기할 수가 없죠. 김상경 씨도
김상경이라서 김상경 씨는 형사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맞아, 맞아, 그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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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평범했는데, 그러니까 확신을 갖죠.
아, 좀 이 소녀가 커서 나중에 말이죠 맛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네, 백종원 씨와 함께.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아무튼
거죠.
이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송강호 씨 카메라를 보죠. 카메라
맞아요.
근데 사실 극영화에서 카메라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거 약간 금기시됩니다. 몰입을 깨죠.
네.
그에 대한 몰입을 깨는 장면인데 네.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반드시 범인이 네. 이 영화를 볼 것이다. 그래서 송강호 씨가 마치 이 사람이 죄를 꾸짖듯 너지. 너잖아. 하는 식의 그 어떤 시선으로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잡는다.
어우, 소름 끼쳐.
그랬던 그 마지막 컷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사실 배우로서도 정면을 보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겠네요. 정말 봐도 되냐고 얘기했다는데?
왜냐면 이게 카메라 렌즈를 보는 건 금기예요. 그걸 깨버리니까.
카메라 렌즈를 보는 거는 아이돌들이 많이 합니다.
아, 그래.
카메라 렌즈 딱.
왜냐면 내 팬들이잖아. 내 핀, 난 너만 보고 있어. 뭐 이런
네. 건데. 네. 셀럽5는 카메라를 잘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셀럽5는 딱 봅니다. 한 번은 삽니다. 이렇게 할 때 다 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안 번은 삽니다가 튀어나왔네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의 추억.
네.
다시 얘기하면서도 막 소름 돋는 그런 장면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한 줄 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 한 줄 평?
네. 준비해 오셨네요.
아, 김님. 아, 제가. 네. 자, 살인의 추억. 동시대 개봉관에서 볼 수 있었던 당신은 행운하다.
아. 네,
이 걸작을, 이 세계적인 걸작을 개봉관에서 봤다.
개봉관에서
당신은 봤어. 행운하다. 약간 로또 2등, 로또 3등 같은
진짜.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네.
지금 이제 이 사건의 범인이 잡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더 이상해. 나는
그래서 사실은
보면서.
작년에 범인이 잡혔을 때 이 네. 영화가 다시 한번 화제가 돼서 됐죠. 뉴스에 막 등장하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랬었죠. 자, 그럼 이제 시네마운틴 아주 멋진 한 줄 평과 함께 네. 슬슬 마무리해볼 텐데요. 장항주 국제영화제 진행해봐야 되겠죠. 네. 유명 한국제. 배우, 소품, 미술, 각본, 액션 어떤 분야든 이 영화에서 최고는 바로 이것이다! 단 하나를 뽑아 장감님 마음대로 대상을 수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영화 살인의 추억 장항주 국제영화제 한국제 대상을 받을 분야는 또는 사람은 또는 행위는 직접 네. 발표해 주실 텐데요.
네.
자, 이번 살인의 추억의 장항주 국제영화제의 대상은
이번 공동수상이네요.
공동수상이에요? 처음이네요.
이래야 또 영화제 갔겠다.
야, 한국제 사상 최초 공동수상.
자, 공동수상입니다. 김내아, 변희봉. 이 김내아 배우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배우였다고 역할을?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변희봉 선생님 같은 신 경우에는 그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고향에서 네. 사시려고 했는데 베니모 선생님께 드렸던 건 앞으로의 더 행보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의미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도 배우의 길을 반대하셨던 그 아버님 그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가 그랬고 예, 그런데 네. 이제 좀 많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셨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베니병 선생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 네. 네. 장주 국제 영화제 사상 최초로 인물이 네. 그것도 무려 두 분이 상을 받게 되었다는 아주 네. 기쁜 소식입니다. 시네마운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수다를 같이 떨어봤고요. 이 영화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배우들의 살아있는 연기 또 봉태일의 어떤 연출력 네. 그리고 또 한국 범죄 슬래의 진술을 느껴보시길 바라겠고 시네마운틴 후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홈페이지와 연계된 시네마운틴 게시판 남겨주시고요. 시네마운틴의 다양한 소식은 인스타그램 영어로 CINEMOUNTAIN 시네마운틴 붙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팔로우 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 비보TV 유튜브 구독, 좋아요. 오늘의 그 이 살인의 추억도 영상 버전으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재밌는 영화로 등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